제7장 안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레위기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3장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13절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4장 4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24절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3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심을 것이요. 성경은 침례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이 마땅히 안수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두 군데를 보기로 합시다. 한 군데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곳이고 또 한 군데는 에베소인에 관한 곳인데 둘 다 먼저 침례를 받고 이어서 안수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들 당시에 행한 일로서 상당히 분명합니다. 만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침례만 받고 안수를 받지 않는다면 무언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가르침과 본이 상당히 분명합니다. 안수는 진리의 기초 중 하나임. 히브리서 6장은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떠나 완전한 단계까지 힘써 들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초인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다시 반복해서 기초를 세울 필요는 없지만 기초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회개와 믿음과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침례와 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침례를 받은 뒤 안수를 받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초가 결핍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잘못은 당시 히브리인의 잘못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히브리인은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또 세우려고 했고 그 기초 위에서 방황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진보했지만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히브리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떠나 완전한 데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초들이 세워지지 않은 채 전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중 하나임을 보아야 합니다. 기초가 이미 세워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다른 점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초보를 떠나라고 권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만일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여섯 개의 기초돌이 필요하다면 그 돌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부족할 때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에 속한 것은 하나라도 결핍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장래에 문제가 됩니다. 안수도 기초이므로 이것이 없다면 역시 장래에 문제가 됩니다. 기초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초를 세우지도 않은 채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초가 하나 부족하다면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안수의 의의. 우리는 이미 침례가 우리를 위해 이룬 일을 말했습니다.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나와 구출되게 하고 세상을 벗어나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대체 안수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룹니까?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는 레위기 1장과 3장과 4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몇 군데가 구약에서 안수를 가장 많이 언급한 곳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생축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첫째는 연합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말한 생축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물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 곧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 왜 자신을 드리지 않고 소나 양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와 양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에게 소와 양들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을 드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단에 와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죽고 불태워짐으로 번제가 된다면 구약에서 몰록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몰록을 숭배하는 자들은 소나 양을 몰록에게 드리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몰록에게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분께 드리라고 요구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몰록과 비슷합니다. 몰록은 우리의 자녀가 피를 흘리도록 요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자신을 불 속에 넣어야 한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몰록보다 더욱 심한 것입니다. 한 면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더욱 심하지만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태워지지 않고 희생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곧 소를 데려와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또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내 두 손을 소나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것은 입을 열든 묵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내 자신이 제단 위에 올라가야 하고 불태워져야 하고 희생이 되어야 하며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내 자신을 당신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주여, 이제 이 소 한 마리를 데려와 그것으로 나를 삼아 그 위에 안수합니다. 이제 내가 제사장에게 의탁하여 그것을 잡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잡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는 것은 곧 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놓인 희생은 곧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에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여러분이 이것은 나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묻으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무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소의 머리 위에 얹어 안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소를 여러분 자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는 여러분 자신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연합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언급한 안수는 주로 내가 그것과 연합했고 내가 곧 그것이며 그것이 곧 나임을 뜻합니다.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지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전달함. 구약의 안수는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그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고 야곱이 그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그의 두 손자에게 안수할 때 그는 한 손씩 손자들의 머리에 두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복을 그들 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이 그들을 위해 축복을 구함으로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안수가 하나는 연합이고 또 하나는 전달임을 보아야 합니다. 둘 다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통은 나를 상대와 합하게 하고 교통은 내 능력을 상대에게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기름 부음. 여기서 우리는 또한 왜 그리스도인은 안수를 받아야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이어서 몸의 대표인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안수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관유를 그리스도의 온몸에 부으심.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고 관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시편 133편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무엇이 기이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땅에서 한 사람을 얻었는데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이 사람 위에 부으셨는데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을 이 사람에게 부으시어 그로 성령을 얻게 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그 개인에게 부으신 것이 아니라 몸의 머리인 이 사람 위에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유는 머리이신 그분 위에 부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나님의 관유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머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부음을 받으신 것은 머리의 위치에 서서 받으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분은 몸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 하고 우리의 이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크리스토스라 부르고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토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한 개인을 만들어내고자 하지 않으시고 단체의 사람, 교회를 만들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 땅에서 교회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간증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닐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관유를 교회에게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관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권위는 관유를 통해 교회에게 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유는 한 지체나 모든 지체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부어집니다. 성령을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유를 머리 위에 부으셨기 때문에 온몸에 관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겠습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지체가 성령을 받거나 모든 지체가 성령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의 위치에 서 있을 때 관유를 얻게 됨.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관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몸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몸의 위치에 서 있고 몸 안에서 내가 서야 할 위치에 서 있다면 관유가 머리 위에 부어질 때 자연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도 임하게 됩니다. 관유는 여러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관유를 구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원인은 바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유, 곧 성령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관유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졌고 그런 다음 수염에 그리고 옷깃에 흘러내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론의 옷깃은 매우 깁니다. 그의 발까지 가리기 때문에 온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유가 머리에 부어질 때 관유는 몸의 가장 낮은 곳에까지도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이 관유를 누리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몸의 위치에 서 있는 데 달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머리 아래의 위치에 서 있다면 관유가 여러분을 지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머리 아래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관유는 여러분에게 흘러오지 않게 됩니다. 관유를 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나 몸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 아래에 있는 몸의 문제입니다. 몸이 머리 아래에 엎드려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관유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길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관유를 우리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유는 사람의 육체 위에 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을 쫓아 행하지 말고 반드시 관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관유를 얻는 것은 내가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몸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몸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없고 오직 머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관유는 아론의 몸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 몸이 아론의 몸이기 때문에 관유는 그의 수염에 흘러 옷깃에 또 온몸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개인적으로 관유를 추구하고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몸에 관유를 추구합니다. 머리의 위치 아래 복종하고 머리가 서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관유를 얻게 됩니다. 안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표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사도와 같은 사람이 머리와 몸을 대표하여 그를 위해 안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안수의 의미임을 보았습니까? 안수할 때 여러분의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은 오늘 이후로 내가 머리를 쳐들지 않고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머리를 쳐들지 않으며 내 머리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대표하여 나를 위하여 안수할 때 이것은 곧 그가 나와 교통이 있고 하나임을 말합니다. 사도는 몸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세우신 자 중 첫째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는 여러분에게 형제여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유가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와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관유가 여러분에게로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안수하는 이유입니다. 안수의 의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대표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세우신 자 중 첫째는 사도입니다. 첫째는 바로 권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대표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질 때 그것은 교회가 나를 위하여 안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안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더러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라는 뜻이고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안수를 받는 길.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함. 우리는 반드시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얻은 본성은 몸의 지체입니다. 이 본성은 여러분의 단독적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독적일 때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오직 몸 안에 있어야 살게 됩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보아야 함. 여러분은 이 연합의 중요성을 보아야 합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보아야 전달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면 전달된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수의 강조점은 연합에 있습니다. 안수는 전달의 기능이 있지만 주된 의미는 연합입니다. 나는 온몸을 의지해 산다는 것을 보아야 함. 오늘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안수하는 것은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이 많은 자녀 중에 한 자녀이고 많은 세포 중에 한 세포이며 많은 지체 중에 한 지체임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온몸을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한 지방에서 단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는 끝나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나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하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생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든지 여러분이 몸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이유는 여러분이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떠나기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안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준 것입니다.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은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자신을 의지하여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몸의 한 지체임을 시인합니다. 몸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고 몸이 있을 때 내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합니까? 관유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 아래 복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함께 연합하여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종해야 하고 또한 연합하여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복종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온몸과 함께 기름 부음에 복종할 때 관유가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관유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두 차례의 안수의 사례, 사마리아의 사례,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의 사례와 에베소의 사례를 보기로 합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한 무리의 믿는 이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일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얻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사마리아에 믿는 이들을 위하여 안수했습니다. 이런 안수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게 되고 관유가 그들 위에 부어졌습니다. 침례는 내가 세상을 버렸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내가 몸 안으로 들어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방면의 일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부정적인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다른 면에서 내가 안수를 받을 때 나는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연합해야 하고 또한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온 존재를 머리의 권위 아래 둘 때 여러분은 거기서 관유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오를 때 관유가 여러분 위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틀릴 때 관유는 여러분 위에 흐르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믿었다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상황은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들을 머리의 권위 아래 두고 그들을 연합시켜서 몸 전체와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곧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고 관유가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례. 이제 에베소의 사례를 보기로 합시다.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요한의 침례만을 받은 열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자 그들은 받지 않았고 성령의 강림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들의 기초가 잘못된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만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찌 성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 그들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조사한 결과 그들은 단지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침례 받은 후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만일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결코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음으로 세상에서 나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한 후에 여러분은 몸을 의지해야 살 수 있고 반드시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은 즉시 여러분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성령의 외적 표현만이 아니라 관유가 그들 위에 임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머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머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지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관유가 머리에서 흘러내릴 때 나도 몸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관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관유를 얻을 때 주님께서 내게 밖에 표현을 주셨는지는 사소한 일입니다. 오순절의 밖의 표현은 너무 외적인 것이고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사람 위에 임하실 때 외적인 표현이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면 밖의 표현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유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있습니다. 관유는 머리가 얻은 기름 부음이 지체의 기름 부음으로 변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가지 예외. 성경에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곧 고넬료 집의 사례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그들은 침례받지도 않고 안수를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하나의 예외인 원인은 오순절부터 사도들이 주님의 은혜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고 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 또한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3천명, 5천명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는 다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대체 이 은혜는 외국인,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에 대해 그들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은 외국 사람을 서양 귀신이라고 욕하는데 유대인들은 중국인보다 더 심하게 욕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을 하등 동물, 즉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관념이 돌아서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사람의 어둠을 깨뜨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주님을 믿는 문을 열기 위하여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언가가 들어있는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상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이방인은 한 사람도 상대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올 때에야 베드로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사람의 옛관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보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도 그는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없이 들어올렸고 다시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리시어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므로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임했으므로 그는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좀 전에 자신이 잘못 보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좀 전에 자신이 본 것을 잊어버렸고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상이 열릴 때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아래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개도 상 밑에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에게 갔을 때 베드로는 아직 그들에게 침례를 줄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 이미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면 아마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님, 당신은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분명했지만 형제들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먼저 침례를 주거나 안수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성령을 이방인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몇 마디밖에 말하지 않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나는 도리가 없었소. 나는 그들에게 보충으로 침례를 줄 수밖에 없었소. 침례받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안수받는 것은 관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관유를 이미 얻었으므로 안수는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만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방 땅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 중에 이방인의 일로 인해 변론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그 일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한이 깨지고 이방인이 주님을 믿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는 안수가 있었지만 가이사랴에서는 안수가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이사랴의 일로 바울이 한 일을 확증하셨고 사도행전 15장의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19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에베소에 이를 때 또 안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의 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걸어야 함. 새 신자들은 주님을 믿은 후 어떤 사람도 스스로 살 수 없고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서로 지체가 되고 또한 머리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과 일에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의 표현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길이 있게 됩니다.